올해 2022년도 이제 1월부터 3월 달 3개월 동안 성경부 아침 주일 성경부를 이제 또 제가 또 맡게 됐습니다. 매를 제일 먼저 맡는 게 항상 이제 1번 타자로 이제 항상 하는데 어쨌든 3개월 동안 뭐늘 부족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그 인물과 관련해서 그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제가 매번 성경부를 인도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책별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쭉 와갖고 이제 왕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울 왕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다윗 왕은 안 하고요. 이제 다윗 왕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분량이 워낙 길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왕 전체 한 3개월 정도에 할수 있는 왕을 한 보니까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왕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성서 형제님이 그 잠깐 그 이제 박성서 형제님 대타할 때 제가 르호보암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 계열을. 그래서 오늘부터 한뭐한 3주? 4주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또 여로보암 왕 그리고 한이 이스라엘 쪽 유다 쪽의 왕한명 정도를 더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좀 프린트물을 뒤에다가 좀한 10장 정도 해놨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만 성경 구절을 주로 참조하실 분들은 그걸 필요로 하시면은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르호보암 사실 이 지난번에 이제 지금 그 우리 성경 공부가 수요 성경 공부가 지금 이제 욥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박노찬 목양자님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할때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내용들을 다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많이 참조하면서 공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기회가 되시면 그 예전의 공부들을 다시 한번 또 참조하시면서 들어보시면서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박성수 형제님 그 이제 대타로 했을 때, 한 1개월, 1.5개월, 한 2개월 정도 됐죠. 그때 얘기를 이제 개요를 했는데, 그때 뭐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이제, 뭐 이제, 다는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제, 르호범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르호보암이 이제 이 당시에 다윗, 이제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부흥 약 120년간의 부흥기를 거쳐서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평온한 때였죠. 그럴 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르호보암 왕이 되면서 그때 그 왕국이 나뉘게 되는 내용을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왕국이 왜 나뉘게 되었는가.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찢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대언의 말씀이 있지만 그또 내면적인 것은 그 이스라엘 지파 간의 어떤 그 알력 다툼 이런 거로 인해서 크게는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이쪽에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런 분열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금 뭐 뭔가 그런 거 들은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좀더 다루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도 좀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이렇게 왕국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우리가 좀 그 살펴볼 내용이 이 왕국이 나누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와갖고 이러이런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이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된 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맡기고 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아버님 때 우리가 했는데 이제 이 수고들을 조금만 좀 덜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계속해서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요구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거기에 이제 내면적인 걸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는 이제 그 뒷부분의 말의 그 뒤에 뉘앙스의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겠다? 당신 안 따르겠다. 이제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들하고 틀리잖아요. 왕이 세워지는 것도 그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왕 세우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신정 통치,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나라였고 또 하나님이 처음에는 왕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요구했을 때 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을 볼 때 사실 이스라엘 그 백성의 마음 안에는 자꾸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왕국이 나누어질 때 그 내용을 사무엘기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내용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좀 보면은 사무엘 대언자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내용이 이제 앞에 성경에 사무엘상 하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요구할 때 그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일해줄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고, 다윗,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이 약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120년간 이제 이 왕국이 잘 통일 왕국으로 갔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이제 반기를 듭니다. 사무엘상 이제 8장 그 4절에서 5절을 보면 요건 앞에 내용이니까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 본질적인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르호밤 왕 앞에 나온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르호밤 왕에게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본질적으로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르호밤 왕에게 반역을 해서 이제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는데요. 열왕기상 이제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워준 고통스러운 일과 또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하시면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해주면 이제 우리는 왕 안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제 뭐 반역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해서 따르고 싫다고 해서 따르지 않고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 왕 시대에 어떤 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들의 수고를 조금 덜어달라고 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왕을 바꾸거나 또 왕을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 르호보암 왕에게 조건을 제시하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이처럼 왕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을 온 이스라엘이 보고 백성이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몫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 재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가라. 다윗이여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떠나서 자기 장막으로 가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다는 내용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장막으로 가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인간 세상적인 그 세상 사에서는 뭐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왕을 세우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예, 본질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초기에는 그나마 하나님께 이제 왕을 구했으나 이제는 왕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태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재판관들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사역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왕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왕도 자기들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만의 세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쪽으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남아서 다윗의 후손의 왕권을 이어가고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더 멀리 가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 베델과 단에 두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온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가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곳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열 지파 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많이 공부하시면서 아시는 내용들이기도 하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면은 르호보암 이후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나뉘면서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호칭하시고 또 남쪽 왕국에 대해서는 유다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왕국이 이스라엘이어야지 왜 북쪽에 말도 안 듣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도 싫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왕도 삼고 그리고 우상까지 만들고 이런 이 왕국을 왜 꼭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마음이 그렇게 들지는 않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드는 이 말도 안 듣고 이런 그 지파들 열 지파인데 왕국을 쪼갤 때 이렇게 말도 안 드는데 한 두세 개만 주면 되는데 거기다 열 개나 줬단 말이죠.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속이 좀 탑니다. 속 터지죠 한마디로. 말도 안 듣고 진짜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래 네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잔소리도 좀 하다가 혼도 좀 내고 좀 매도 때리다가 나중에 정말 말 안 들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그냥 내 팽개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자식들을 버리진 않죠.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고생하라고 할 때 좋은 거 주지 않잖아요. 그래 돈도 안 주고 네 마음대로 뭐 먹을 거 네가 벌어서 살아라. 이게 이제 부모 사랑하지만 사랑하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지파를 주셨다는 게 참 우리하고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다가 또 이름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주시잖아요. 우리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라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참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남 왕국을 유다라고 하시고 북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부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원래는 이제 야곱이었죠. 속이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부니엘에서 싸우면서 이제 하나님 천사 이제 부니엘에서 싸우면서 이제 그에게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지속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북왕국만을 이제 명칭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북왕국 그 10개 지파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굳이 주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공부해보면 이 내용은 이제 장자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장자권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면 맏아들이죠. 장자권의 이 특권은 뭐냐면 부모의 상속물을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장자권에 대한 이제 성경의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그에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거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참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맏아들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에브라임 그 요셉에게 두 지파로 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열두 지파가 거기서 나오는데 원래 맏아들은 이제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의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5장 그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 이것은 또 보면 장자라는 그 맏아들은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익은 과일과 내 집에 처음 것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또 이 장자라는 그 장자는 아버지의 위엄과 권리를 승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하서 21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람에게 형제들 곧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더라. 이들이 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것들과 유다에 있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으나 여호람은 맏아들이므로 왕국을 그에게 주었더라.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었고 북왕국에 요셉의 집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집안이 있는 이 북왕국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장자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을 이어받게 되었고요. 유다는 통치권, 즉 보좌의 정통성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두 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쪽에는 이제 요셉 그 아들들, 그래서 이제 이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 그다음에 남왕국은 이제 유다 통치권을 계승하는 이런 큰 두 줄기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게 이 왕국이 나누기 전에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왕국이 나누기 전 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장자권과 이 통치권을 이제 나눠서 구별해서 언급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몇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왕국 분열 전에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기 전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사무엘하 3장 10절에도 보니까 그 맹세는 곧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왕좌를 세우는 것이라 하며, 여기에도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요건 읽지 말고 사무엘하 24장 1절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냐.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또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하셨으나,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9장 1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며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여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도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국 이전에도 왕국 이후에도 왕국이 그 통일왕국이나 그 다음에 분열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언급하실 때 이렇게 왕권을 계승하는 것과 또 이렇게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그리고 르호보암의 교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왕국이 나뉘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은 인간의 죄의 본성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기들을 위한 왕을 세웠죠.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왕국이 멸망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즐겁지만 그것은 잠시 누리는 육신의 즐거움이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침내는 멸망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